문화 콘서트 어린이날이 있는 5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린이 책 작가를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만났고요. 2부에서도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좋아할 그런 작가님이세요. 이 시대 최고의 아동 청소년 문학 작가로 꼽히는 분 이금희 작가입니다.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금희 작가께서는 등단 30년이 넘도록 쉬지 않고 작품을 발표해 오셨고요. 그 작품들 하나하나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써오신 이금희 작가님의 작품들을 정미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뒤를 샅샅이 좀 뒤져왔습니다.
네, 예.
이 시대의 가장 진솔한 이야기꾼 이금희 작가님. 1984년 세벗 문학상에 동화가 당선이 되어 데뷔하셨습니다. 이후 30여 년간 진한 휴머니티가 담긴 감동적인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오면서 소천 아동 문학상과 윤석중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너도 하늘 말 날이야, 주머니 속의 고래 등 여러 작품이 실리기도 했죠.
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화 너도 하늘 말 날이야, 그리고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 밤티마을 영미네 집, 밤티마을 봄이네 집. 야, 이거 무슨 대기업에서 만든
시리즈,
그런 그죠? 아파트 시리즈 같아요.
네.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영구랑 흑구랑 등이 있고요. 청소년 소설로는 유진과 유진, 벼랑, 소희의 방, 숨은 길 찾기, 그리고 신기루, 청춘 기담 등과 동화 창작 이론서, 동화 창작 교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네, 작품 정말 많으시죠. 그리고 물론 실력이 밑바탕이 되셨겠습니다만은 작가님 상복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이거 그 집안 살림의 형편에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이금희 작가님은 84년에 등단을 해서 32년 동안 40여 권의 작품을 써오셨습니다. 매년 한 권 이상의 책을 내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그 쉼 없이 글을 써올 수 있었던 창작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네.
제가 그 창작을 글 쓰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숙제라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든가 네네. 이러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일보다도 어떤 놀이보다도 글 쓰는 게 재밌고 네. 즐겁고 물론 쓰는 동안에는 많이 힘든 것도 많이 있고 해요.
네.
그렇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그냥 창작의 즐거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지 않고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저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평정하면서 네.
그야말로 천직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맞아요.
행운인가 예. 싶네요.
근데 왜 가게 생각해요.
네. 네. 맞아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이런 환경 등이 지금과 같은 진솔한 이야기꾼이 되는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정 부분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이금희 작가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책과 이야기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다 잘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년기를 시골 할머니 댁에서 주로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굉장한 이야기꾼이셨거든요.
그렇구나.
늘 이야기와 함께 살다시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상상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유년기를 지냈고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책 속에서 살았죠.
네.
뭐 책만 보는 게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놀기도 하고
예, 예.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만 보면서
그게 그 이제 재미있으셨던 거예요.
예, 예. 어떤 그것도 뭐 아이들하고 막 그 뛰어놀고 하는 일보다도
네.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그 책 속에 빠져서 상상하고 이러는 걸 굉장히 즐겼어요.
네. 정미 씨하고 나랑 고무줄 할 때.
전쟁놀이하고.
그럴 때 책을 읽고.
맞아요. 사실 그런 놀이를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랑 잘 안 놀아줬어요.
책 읽을 시간이 많으셨구나. 자, 어린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작품을 쭉 써오셨지만 어른들도 작가님의 작품에 재미와 공감을 느낀다는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저도 이번에 작품을 접하면서 이 작품들이 어떤 생각할 거리 그런 걸 던져주는 상당히 깊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작품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원래 좀 청소년들이 보는 책은 어른들이 조금 약간 살짝 좀 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예,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어른 독자까지 아우를 수 있었던 작가님만의 그 작품만의 특징 내지는 뭐 비결 같은 건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애초에 저는 작품을 쓸 때 동화지만 어린이만 보는 게 아니라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보는 책. 또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써요.
네.
그래서 제 작품에는 보면 동화든 청소년 소설이든 어른들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린이나 청소년들만 어떻게 따로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라
아니죠,
어른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인물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고 그 인물들의 다면성이랄까 그런 입체감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심리 묘사도 또 즐겨 하는 편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읽으실 때도 아 이건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책은 뭔가 우리한테 좀 유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네요. 어른들이 읽어도 뭔가 인물의 깊이라든가 이런 걸 그렸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른들도 같이 읽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오랜 시간 어린이부터 어른 독자에게까지 큰 사랑을 받은 스테디셀러 있으시잖아요. 네.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
예.
네. 이 책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직도 절판되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 책은 1994년에 나왔는데요. 제가 결혼해서 시골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때 큰돌이와 영미 모델이 됐던 아이들이 저희 이웃에 살았어요.
네.
실제는 누나와 남동생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 작품하고 달리 자기 친엄마한테로 가면서 그 마을을 떠났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떠난 뒤에도 제 마음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얘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쓰면서 어디에서 살든 큰돌이와 영미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네, 그 배경은 농촌이고요. 주인공 큰돌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영미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모델이 되는 실제 인물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큰돌이네 집에 그 새엄마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팥쥐엄마.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 새엄마의 네. 느낌으로 팥쥐엄마라고 부르는데 그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어떤 마법과도 같은 존재인 거죠. 작가님이 이 새엄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분명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지금 이제 동화들은 많이 새엄마를 많이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그리고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새엄마 하면 뭐 신데렐라에
맞아요.
나오는
계모
같은 백설공주에 나오는
계모 네,
그런
네.
이제 그 전형적으로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새로운 사실 가정 해체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게요.
예,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정들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새엄마를 예전에 예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특히 팥쥐 엄마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팥쥐 엄마는 이 작품 속에서 보면 외모도 그렇게 예쁘지 않고 뭐 성격도 차분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또 얼굴에도 수두 자국이 있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사실 제가 외모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그 팥쥐 엄마가 굉장히 마음이 착하고 따뜻하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고 또 마당에 왜 청소를 했는데 민들레는 뽑지 않고 아이고. 남겨두고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저는 독자들이 파치 엄마를 좋아하기를 바랬어요. 아. 그리고 파치 엄마를 응원하기를 바랬고 네. 그 파치 엄마 매력을 독자들이 알게 되면 사실 그런 새엄마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파치 엄마를 그리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잣집으로 영미가 입양을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걸로 얘기가 끝나나 했는데 이게 또 2, 3편이 또 연결이 됩니다.
네네.
밤티마을 영미네 집 그리고 밤티마을 보미네 집으로 내셨는데 이게 속편을 쓴 이유가 왜 헐리우드 영화 보면 속편 만들어주세요. 많은 독자들의 열렬한 이런
와
사실, 요청 때문이었죠?
예, 영미네 집은 2004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쓰여진 거예요. 저는 큰돌이네 집이 나오고 나서 독자들한테 팬레터가 오는데
네.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고
어머나.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엔 아니 뭐 작가가 독자들이 궁금해한다고
써줘야 그 된다?
안 쓰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그래서 뒷이야기는 너희들이 상상해보렴 막 이런 답장을 계속 그렇게 보냈어요.
네.
그런데 계속 이어지니까 제 마음속에서 아 큰돌이하고 영미한테 아직도 이야기거리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아 10년 만에 그 영미네 집을 쓰게 됐죠. 그때도 저는 영민의 집으로 끝내려고 했어요.
네. 했으나 이제 3편이 또 나오죠?
네. 예.
얼마 만에 또 나오는 건가요?
3편은 오히려 1년 만에 나왔어요.
아, 네.
왜냐하면 2편으로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독자들이 아 이제 파치 엄마한테 아기가 생겼으니까
네.
큰돌이하고 영미한테 잘하지 않을 것이다.
아하.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행... 좀 더 이 새롭게 형성된 가족이 만들어진 가족이 진짜 봄날처럼 따뜻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봄이네 집까지 썼어요.
이금희 작가님의 독자들이 좀 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쪽에 이제 밤티 마을의 땅값 뭐 이런 거 분석하고.
그 사실 그 독자 요청으로 뭐 2편, 3편이 제작됐다는 건 이금희 작가님이 얼마나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야기를 써냈는지
맞아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히 행복한 작가시다. 앞으로 해도 이금희, 뒤로 해도 이금희 작가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그렇게
이금희 작가님 이효리랑 비슷하네요.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이효리.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별명 없으셨어요, 작가님?
아니요, 특별히 없어요.
네, 그럼 앞으로 해도 이금희, 뒤로 해도 이금희 작가님. 당시 독자들의 반응이 뭐 구체적이면서도 상당히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거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셨는지. 그런 거 있으세요?
뭐 수용했다기보다 네. 재미있었던 건 아이들이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파치 엄마 얼굴을 예쁘게 고쳐줘라.
마음에 좀 걸렸었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파치 엄마가 임신한 채로 끝 2부에서 이제 끝나니까 아이들이 뭐 파치 엄마가 낳을 아기는 뭐 아들로 해달라, 딸로 해달라.
네.
어떤 친구는 막 이름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럼 팬레터를 네. 그렇게 보내면은 좀 반영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글쎄 그렇다고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안 해주신다 그러면 안 보내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의견들 중에서 네. 내가 이 작품을 쓰고자 하는 어떤 방향하고 맞는 거면 이제 수용이 된 거죠.
네, 네. 네. 아무튼 시간에 그렇게 이제 뜨거운 반응이 오면은 작가로서 아 정말 신난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밤티마을의 큰돌이네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한 큰돌이네가 어떤 가정을 이루게 되는지 3편 밤티마을 보미네 집의 마지막 장면을 낭독으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큰돌이는 날마다 끙끙거리며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영미의 아이디어가 많은 도움이 됐죠. 드디어 일요일이 됐어요. 보미가 잘 때를 틈타 모두 컴퓨터 앞에 모였습니다.
기대하세요. 컴퓨터에 지은 우리 집을요.
큰돌이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큰돌이가 자판을 두드리자 모니터에 예쁜 그림과 함께 커다란 글자가 떴습니다.
밤티마을 보미네 집에 놀러오세요.
파취 엄마가 함박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도 신기한 듯 컴퓨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님, 큰돌이가 컴퓨터에다 먼저 집을 지었네요. 이름이 밤티마을 보미네 집이래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잠든 보미를 가리켰습니다.
이름은 내가 지은 거야. 그치, 오빠?
영미가 자랑했습니다. 큰돌이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주위에 새와 나비가 날아다니는 예쁜 집이 나타났습니다.
방이 많아요. 내년에 고추팔 방도 미리 만들었고요. 영미 일기 쓰는 방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글 올리는 게시판도 있고요.
큰돌이가 집 소개를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오빠 얼른 그거 보여줘.
자, 이건 엄마가 읽어보세요. 내가?
그래, 엄마가 읽어. 엄마가 읽어야 돼.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저, 그리고 제 동생 영미와 보미까지 모두 여섯 식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오만복 씨는 어렸을 때 병을 앓아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오정균 씨는 솜씨가 좋은 목수입니다. 이 컴퓨터를 사주시느라고 담배를 끊으셨지요. 영미하고 보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동생들이지요. 그리고 우리 식구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정옥순 씨는 우리 마음을 척척 알아차리는 요술쟁이입니다. 나이는 40살이고요. 어렸을 때 얼굴에는 어렸을 때 수두를 앓은 흉터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 가족하고 헤어졌는데 아시는 분은 꼭 연락 주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한참 만에 입을 연 팥쥐 엄마의 목소리가 축축히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마음 다 알아요.
큰돌이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팥쥐 엄마가 해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팥쥐 엄마는 영미를 찾아주고 아버지의 웃음을 찾아주고 할아버지의 자리를 되찾아 주었잖아요.
엄마, 우리가 꼭 엄마네 엄마 찾아줄게.
영미가 뒤에서 팥쥐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보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어요. 큰돌이가 보미를 안았습니다. 몽실몽실한 보미를 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가슴이 벅차올라요. 팥쥐 엄마가 해준 가장 크고 기쁜 일은 바로 보미를 태어나게 해준 일이에요. 보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보미네 집은 없었을 테니까요. 큰돌이네 집보다 영미네 집보다 더 포근하고 행복한 집이 바로 보미네 집이니까요. 아, 네, 이렇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해피엔딩 저는 너무 좋아요. 밤티 마을 보미네 집, 이금희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마지막 장면을 잠깐 낭독으로 보내드렸는데요. 큰돌이, 영미 아버지, 팥쥐 엄마까지. 아우, 저 정미 씨 따라서 울 뻔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재밌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제가 쓴 작품이지만 네. 이렇게 이제 여러 음성에 실려서 들으니까 라디오 연속극 듣는 것 같아 어릴 때 또 다른 네. 어떤 작품을 듣는 것처럼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
아, 저희 EBS가 또 이런 거 책 얘기 잘 하거든요.
네. 정말 잘하시네요. 네.
근데 이금희 작가님 저기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뭐 보미는 어떻게 크죠? 네. 4편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맞아, 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이라도 독자 요청이 또 4편을 해달라고
예,
하시면.
강연 가거나 하면
물어보죠.
독자들이 그래요. 4편은 안 쓸 건가요? 뭐 이렇게. 아. 지금 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 지금. 예.
그 작가님의 작품 속에는 한부모 가정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뭐 사춘기 혹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 입양아, 농민, 뭐 외국인 노동자가 등장하고 환경이나 농촌, 노인 문제까지가 다뤄지는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책에서 글쎄 이렇게 현실 참여적인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뭐 동화나 청소년 소설이 요즘 아이들의 현실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꼭 이슈를 한번 뭐 다뤄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요즘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삶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이 자기네끼리만 어디 따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사회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로구나라고
네.
책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 사회 또 이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작품을 써내기 때문에 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금희 작가님과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 만나봤는데요. 퀴즈 드리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이것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단연생 식물입니다. 키는 60에서 90cm 정도 되고요. 꽃은 황적색 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아주 많이 있어요. 오늘 만나는 이금희 작가님의 책 너도 이것이야 에는 이 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홍빛 이것은 꽃뿐만 아니라 수레바퀴처럼 빙 둘러난 잎도 참 예뻐요. 다른 나라 꽃 종류들은 꽃은 화려하지만 땅을 보고 피는데 이것은 하늘을 향해서 핀대요.
네.
어쩐지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모양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 꽃처럼 하늘을 향해 당당히 자라길 바라면서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개나리, 2번 하늘말나리, 3번 땅나리.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오늘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 여러분 또 청소년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이금희 작가님의 사인이 담긴 너도 하늘말 나리야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을 텐데요. 샘 김의 노래를 추천해 주셨어요. 작가님.
예.
어떤 거 들을까요?
그 Don't Worry Mama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네.
샘 김이라는 뭐 소년 아시죠?
네네네.
예, 오디션 프로그램에
맞아요, 맞아요.
와서 이제 그 미국에서 온 친구인데
네.
뭐 한국에 오랫동안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연히 듣게 됐는데 되게 이렇게 가슴이 찡했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나 또 청소년이나 어머님, 아버님들이 함께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볼게요. 샘 김의 Mama Don't Worry. 네, 이금희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곡 샘 김의 Mama Don't Worry 함께 듣고 왔습니다. 토요 이문학 콘서트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동 청소년 문학 작가시죠. 이금희 작가님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도 상당히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지만은요. 너도 하늘말 나리야 역시 와 50만 부 이상 판매가 됐고요. 또 교과서에도 실린 작가님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책이 나왔을 때는 어린이 책으로는 너무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요?
이 책이 1999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청소년 문학이라는 분야가 그때는 뭐 이렇게 활성화되지가 않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랬다면 그때 뭐 그게 청소년 소설로 분류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가 않아서 이제 동화로 나오니까 그 분량도 길고 또 인물들의 심리 묘사나 이런 것들도 좀 깊게 들어가고 이래서 네. 아 이거는 뭐 소설 같다. 네. 아이들한테 읽히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이들의 독서 수준이 높아져서 네. 초등학교 막 3, 4학년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역시 앞을 내다보셨습니다. 자, 이 책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미르, 소희, 바오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이제 막 사춘기로 접어든 아이들, 저마다 상처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책의 일부분을 만나보시고 이야기 이어가죠. 진료소 입구에 멈춰선 트럭에서 이사 온 날 보았던 바우 아버지라던 아저씨가 내렸다.
어머, 회장님 오셨나 보다.
엄마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앵 돌아져 돌아서려는 미리의 눈이 트럭 조수석에 멈추었다. 어제 그 아이, 자전거를 타던 그 아이가 조수석에 앉아있었다. 미르는 자기도 모르게 얼른 커튼 뒤로 물러섰다.
그럼 저 아이가 바우? 저 아저씨의 아들이라고?
둘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일 뿐더러 그 아이인 바우라는 이름과도 어울리지 않게 생겼다. 그 아이인 그래 새 같아 보였다. 그것도 혼자 나뭇가지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새. 과일 상자를 들고 성큼성큼 앞장서 걷는 아저씨 뒤로 엄마가 비닐봉지를 들고 따랐다.
읍내 자주 나가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앞으로도 주저 말고 말씀만 하세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향긋한 귤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엄마가 주황빛 귤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엄마, 바우란 아이 아저씨 아들이야?
어, 그래.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안 닮았지? 돌아가신 엄마가 굉장한 미인이었나 봐. 아, 참, 바우도 6학년이 된다더라.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에 네 또래가 둘이나 있네.
어? 또 누가 있는데?
소희라고. 그 애도 6학년이 된대.
느티나무에 기대서 있는 자신을 보고 멈칫하던 여자아이의 눈빛이 떠올랐다.
아, 개학하면 소희가 걱정이구나. 어린애가 할머니 병수발을 들면서 밥을 해먹고 학교에 다니게 생겼으니.
왜? 엄마가 없어?
어, 할머니랑 단둘이 산댄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재혼하셨나 봐.
미르는 또 한 마리의 새가 나뭇가지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풍경을 떠올렸다. 두 마리의 새가 포롱거리며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놀고 있었다. 그리고 혼자 앉아 그 모습을 구경하는 또 한 마리의 새. 그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 네, 너도 하늘말 나리야 중에서 미르, 소희, 바우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막 사춘기로 접어들면서의 그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걸 묘사하신 거잖아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작가의 일이고
네.
저는 인물들의 심리를 그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네.
제가 막 그 입장이 되어보고 네. 그러면서 그걸 문장으로 옮기고 그 문장이 제 마음에 들게 나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고 그러죠.
네. 예.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분명히 우리도 사춘기를 지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까마득하고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자녀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갖다 쓰기도 차용하기도 하고 그런가요?
예, 그렇긴 하죠. 근데 이 작품을 쓸 때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어른들은 자신이 어린 적이 있었을 때를 잊고 사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동화나 청소년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그러니까 그 부수적인 어떤 행복인데 그 글을 쓰는 동안만이라도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어머나.
행복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제 안에 그렇게 12살짜리, 13살짜리, 15살짜리 그 소녀였던 때가 와. 있잖아요.
네.
그 아이를 불러내서 저는 쓴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 작가라면 그런 그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싶네요.
그런데 그 책 앞에 지은이의 말 보면요. 다른 작품보다 이야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고생을 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거 왜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느티나무, 제가 결혼해서 살았던 그 옆 동네에 네. 이 500살 먹은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아, 이 나무가 나오는 배경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풍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물들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네. 허구의 인물들을 만들었는데 아,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미르를 주인공으로 해서 쓰려고 했어요.
네.
도시에서 예. 엄마를 따라 시골로 내려간 아이. 그래서 저 역시도 늘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고 방학 때라든가 결혼도 이제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고
10년 동안 거기서 사시고
그러니까 그 농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도시에서 간 미르의 마음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소희와 바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속 쓰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덮어뒀다가 또 쓰고 사실 거의 10년 동안 썼어요. 썼다가 덮어뒀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살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살면서 소희나 바우 같은 아이들을 보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처럼 쓸 수 있게 돼서야 비로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의 삶을 소재로 해서 쓰신 거잖아요. 이 책이.
네.
그런데 50만 부 이상 팔렸다면 이거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감이 있었나요?
없었죠. 처음에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 뭐 이래서 저는 아 소수의 독자라도 그러면은 좀 어린이들이 독서력이 높은 아이들, 소수의 아이들이라도 읽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어른들도 함께 읽고 하면서
아 입소문이 났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어디에 추천하고 하는 분들은 어른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추천도 많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 책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목이 너도 하늘말 날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말 나리를 좀 찾아봤는데요. 주황색의 길고 짙은 꽃잎에 자주색 반점이 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보시면은 아, 이 꽃이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시골길에서 우리나라 시골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하늘말 나리라는 게 되게 자주 보던 꽃이더라고요.
나리꽃 중에 하나예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책에서 바우가 이 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퀴즈에 나온 그 대목이었는데요. 다른 나리꽃 종류는 화려하지만 땅을 보고 피는데 하늘말 나리는 하늘을 향해서 핀대요. 어쩐지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모양 같아요. 하늘말 나리, 소희 누나를 닮은 꽃,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꽃. 그러니까 결국 새 아이가 하늘말 나리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당당한 아이로 성장하길 바란 작가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 파악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하늘말날이라는 꽃을 이 작품에 보면 바우가 네. 선택적 함구증에 걸렸기 때문에
네. 말을.
바우 부분에 보면 야생화가 그 바우의 심정을 대변하는 야생화가 많이 나오는데 소희를 닮은 꽃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막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장미라고 하면 너무 화려한 것 같고 뭐 국화하면 너무 그 나이 든 것 같고
그러네요.
이러다 제가 산에서 하늘말나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또 사실 저는 그 꽃 이름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식물도감을 찾아보니까 그게 하늘말나리고 다른 나리꽃 종류들은 땅을 보고 피는데
네.
이건 하늘을 보고 핀
신기해요.
그래서 신기해요.
하늘을 보고 핀 나리꽃이라고 해서 하늘말나리인 거예요. 이름이.
네.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랑도 맞고
어쩜 이렇게 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꽃을 찾으셨네요. 네.
그래서 너도 하늘말나리야라는 제목은 그렇게 그 새 아이처럼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꿈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라면 너도 하늘 말라리 같은 존재란다라고 이제 제가 독자에게 어떻게 보면 말해주는 그 네. 제목이 그런 거죠.
그 앞서서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이 독자 요청으로 3편까지 나왔다는 말씀을 나눠봤었는데요. 너도 하늘 말라리야도 15년에 걸쳐서 후속 작품이 나왔어요. 그렇죠.
독자들과 예. 요청을 많이 했나요?
이 작품은 독자들이 궁금해하긴 했어요. 너도 하늘 말라리야에서 그 소희가 달밤마을을 떠나면서 끝이 나니까. 네. 그런데 이건 독자들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작품을 쓰고 나서 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또 청소년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계속 소희가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모범생으로 그런 세상의 짐을 이 아이한테 짊어지어준 채 끝을 낸 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좋은 건 그냥 일찍 철들 필요도 없고 제 또래다운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소희에게 제 나이다운 본성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희의 방을 썼는데 저는 그때 미르바우 이야기도 걔네는 세트 같은 아이들이니까 같이 쓰려고 했는데 너무 소희의 이야기만으로도 한 권 분량이 넘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희의 방 쓰고 나중에 이제 미르바우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숨은 자취를 뒤에 쓴 거죠.
네, 그 이금희 작가님은 독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작가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금희 작가님의 작품 가운데 대표작인 너도 하늘말 라리아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직접 우리 아이와 함께 꼭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내드리는 퀴즈 잘 듣고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단연생 식물로 황적색 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많이 있는 꽃입니다. 오늘 만나는 이금희 작가님의 책 너도 이것이야 에서는 이 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홍빛 이것은 꽃뿐만 아니라 수레바퀴처럼 빙 둘러난 잎도 참 예뻐요. 다른 나리꽃 종류들은 꽃은 화려하지만 땅을 보고 피는데 이것은 하늘을 향해서 핀대요. 어쩐지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모양 같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당당한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개나리, 2번 하늘말나리, 3번 땅나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정답 보내주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피는 꽃 1번 개나리, 2번 하늘말나리, 3번 땅나리.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푸른책들에서 나온 이금희 작가의 책 너도 하늘말나리야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금희 작가님께서 청해 주신 곡인데요. 오혁의 노래 소녀 함께 들을게요. 네, 오혁의 음성으로 소녀 들어봤습니다. 토요 이문학 콘서트 진심을 담은 글로 감동을 선물하는 이 시대 대표적인 아동 청소년 문학가입니다. 이금희 작가님과 말씀 나누고 있어요. 어린이 책도 많이 내셨지만 작가님은 청소년 소설 분야를 개척한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요즘 청소년들 제가 청소년들 만나면 요즘 어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는 게 힘들어요. 얼굴 표정도 안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만큼이나 좀 팍팍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품을 쓰실 때 어떤 점을 특히 염두에 두시는지 또 어린이 책하고 청소년 책의 차이는 뭐 어떤 건지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먼저 어린이 책과 청소년 책의 차이는 뭐 등장인물이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나뉜다거나 아니면은 독자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쓰는 과정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소설을 쓰면서 가장 유의하는 점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 사실 청소년기는 잔소리를 아주 싫어하는
맞아요.
이거는 세대잖아요. 뭐 좋은 충고야라고 하면 그것도 잔소리라고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어쨌든 작가들은 어른이니까 무언가 내가 이 작품에서
교훈을 줘야지.
뭔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쓰면 그게 독자와 거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뭐 내가 뭔가를 더 살았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위로나 위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내가 너희들 마음을 뭐 다는 모르지만 알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걸 이렇게 작품으로 썼어. 이 글을 네. 읽으면서 위안받고 위로받길 바래. 이러는 마음으로 씁니다.
네. 그 마음이 이제 그대로 전해지는가 봐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4년에 발표된 작품이죠. 유진과 유진입니다. 먼저 이 책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작가님.
예, 이 책은 제목대로 두 동명 이인의
네.
이유진이라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성추행이라는 같은 이제 상처를 경험하고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해우를 하는데
네.
큰 유진이는 작은 유진이를 알아보는데 작은 유진이는 큰 유진이를 몰라뿐더러 그때의 기억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두 아이의 그때부터의 일을 통해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아까 전에 초반에 이제 구영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가님 작품에는 뭐 좀 현실적인 문제 다루는 것들이 많다고 했는데 성추행이라는 게 좀 다소 예민하고 조금 무거운 주제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런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말씀하시고 싶었던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그 사실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제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 책 나오고 나서 지금도 간간이 메일이나 뭐 이런 걸 봤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의외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유진이 같은 경험을 했다. 그런데 막연히 그냥 자기는 자기 잘못인 것 같아서 여태까지도 이제 성인이 됐는데 될 때까지도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못했다.
네.
그런데 이 유진과 유진을 읽고 나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책이 어떤 어른이 그래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썼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폭력 그 피해는 이상하게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
숨기고 또 뭔가 밝혀지면 2차 피해를
맞아요,
보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은 물론 이웃이 주위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이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숨기기만 하고 또 묻어두기만 했던 문제를 양지로 끌어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예. 말씀을 해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이네요. 그 큰돌이와 미르, 바우, 소희 그리고 유진 오늘 작가님 작품 속의 주인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나면서 어른으로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런지 고민을 하게 되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저는 현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는 그 너무 먼 미래를 위해서 너무 현재를 다 유예시키면서 살고 있어요. 요즘
네.
뭐 기사에서 봤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부모님들이 대학 입시 설명회 가신대요. 그 아이들한테도
아이고.
계속 대학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현재가 여유도 있고 뭔가 행복해야 자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또 왜 너는 우리 애는 꿈이 없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꿈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조차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누구나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행복한 현재가 모여서 행복한 미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말씀하시죠. 너 행복하라고 그런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또 행복한가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야말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몽땅 저당 잡히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프로그램 듣고 계실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나 학생들한테 사람은 또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맞아요. 예.
너무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지 말고 실수하니까 인간이고 그리고 실수 좀 하면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겁내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도전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사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하늘을 향해서 피는 나리꽃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하늘말 나리였습니다.
오늘 이금희 작가님과 말씀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 이웃을 둘러보게 되고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말이죠. 새로 연재에 들어가 바쁘신데 EBS FM 청취자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와주신 이금희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림책과 동화책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 5월 14일 석가탄신일에는 불교의 선문답을 현대적으로 풀어쓴 책이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의 저자 장웅현 씨를 초대해서 알듯 말듯 오묘한 선문답의 세계에 입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매월 한 번씩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3월, 4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번 달에는 유발 하라리의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로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가겠습니다. 네. 5월 28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우면동 EBS 방송센터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청 원하시는 분들 역시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토요일 인문학 콘서트는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동방신기의 풍선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일 인문학 콘서트 지금까지 구영희
남정미였습니다.